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서부터 27절 말씀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을 보았는데, 오늘부터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봅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홍해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더라 하고 시작합니다. 수르 광야, 하갈이 사라의 핍박을 받아 도망가려고 했던 곳입니다. 시내 반도 북쪽, 오늘날 스위스 운하로부터 이스라엘의 최남단, 네게브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거대한 광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 군사들의 요새나 초소가 없는 곳입니다. 자유의 땅입니다. 그동안 바로에게 광야로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게 해달라고 수없이 요청했었는데 이제 비로소 광야로 나온 겁니다. 광야는 반건조성 기후여서 풀이 별로 없었고 특별히 물이 귀했습니다. 대규모 이스라엘 백성을 부양하는 것은 100% 불가능했습니다.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갖고 온 물은 다 먹고 모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을 겁니다. 23절을 보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 물을 마실 수 없었으니 그것이 썩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평선 저쪽에 오아시스가 나타나서 서둘러 달려가서 몸을 굽혀 물을 먹었는데 써서 토해내야 했은 겁니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몇 있었지만은 모든 물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겉은 맑아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금이 너무 많아서 또는 광물이 너무 많아서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마라라 불렀더라. 마라 히브리어로 쓰다는 말입니다. 쓴 곳이라고.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투덜거리며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랴?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고 합니다.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영어 성경들을 보면 물이 스위트하게 되었더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도 영어로도 스위트 워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물. 물론 설탕 같은 걸 집어넣은 단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마는 스위트 워터라 그럴 때또 다른 의미는 소금을 제거한 물 또는 다른 광물 같은 유해 물질을 제거한 물을 단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게 된 물을 단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투덜거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물을 공급하셨을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26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한마디로 나의 모든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 저주들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니라. 나는 너희의 치료자 여호와이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에 물린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놋뱀 장대를 만들게 하셔서 그것을 쳐다보면은 살게 하셨습니다. 27절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지라 그들이 거기 물 곁에 장막을 쳤더라 합니다. 마라는 물은 마실 수 있는 곳이었지만은 캠프를 할 곳은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물이 풍성하고 나무 그늘이 많은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 22절에서 얻고자 합니다. 22절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더라.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더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바로와 그의 병거로부터 구원하신 직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에 구원하신 후에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모래와 바위만 있고 바람과 땡볕만 있고 뱀과 정갈이 있는 곳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충족시켜주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먹을 것과 마실 것조차도 별로 없는 곳입니다. 어렵고 외롭고 슬픈 곳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기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교제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연단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신학교와 같이 최첨단 시설을 갖춘 곳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과 같이 최첨단 오디오 비주얼 시설과 편안한 의자 갖춘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자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광야로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 죄와 결정적인 단절을 했지만은 아직 죗된 삶의 습관의 골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존재인 것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율법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계속 인도하시면서 신의 광야로 데려가셔서 율법을 주시고 계속 성화시키셔야 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가나안을 향한 순례자의 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겁니다. 구원의 기쁨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끝나자마자 이 광야의 성화의 과정이 시작된 겁니다. 구원을 받는 즉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단하는 기간이 끝난 후에 기업을 받게 하십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서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은 기본적으로 광야의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도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홍해와 사막과 돌아가는 길에 부딪힐 때, 다시 말해서 각종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에 부딪힐 때 놀라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아들을 가나안에 들어가 살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많은 계획과 야망과 포부를 부인하고 주어진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십자가들을 잘 지고 홍해로 죽는 곳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자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광야로 인도하셨다. 두 번째 교훈 2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모세에게 불평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3일 길을 간 후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하자 우리가 무엇을 마시랴 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려움의 직면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모세에게 불평했다 하는 겁니다. 생명의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신뢰할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일으키신 그 많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신 것을 보았고, 홍해를 건너올 때 바다를 가르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을 마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 섭리의 일부라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한 구름 기둥을 보기만 했어도 됐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물을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실 것이기 때문.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첫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꼬? 그에게 도전했습니다. 묻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며칠 전 홍해를 건넜을 때만 해도 해변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곧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었는가? 왜 늘 같은 죄를 짓는가?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늘 잊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베푸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근원적인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투덜거리는 것, 불평불만하는 것은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에서도 불평할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 불평할 게 많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고 성경 공부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주 구역 모임 갖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식사를 돌아가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매주일 애찬을 몇 명씩 조를 짜서 돌아가며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들, 직장, 대인관계 이거 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을 가다 보면 물이 없고 쓴물밖에 마실 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쓴물을 만난다고 반드시 마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쓴물이 우리를 마음을 쓰디쓰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마라에서의 문제는 쓴물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속에 있는 쓴 마음이었던 겁니다. 쓴 것 밖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불평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쓴 물가로 인도하셔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세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모세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다른 백성들과 같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는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수만 명이 별짓을 다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 한 명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입니다. 우리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기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계속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 23절과 24절의 대비입니다.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우리가 무엇을 마시랴 했을 때 모세는 백성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짜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닮지 말고 모세를 닮아야 됩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서 삶의 고난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수많은 기적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